Y10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이제 잠시 후 11시가 되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 관계로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30분씩 당겨서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 최소 표차로 결정된 만큼 민심이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지금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할 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처럼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10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YTN 라디오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요. 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죠.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요. 2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배우가 남긴 발자취를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향기로 밤 10시 30분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후죠. 11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중요한 정책으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꼽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떤 속도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걸림돌은 없는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놀라운 부동산의 정형근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잠시 후면 새 정부가 또 취임식을 갖고 출범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정부가 이제 시장의 정상화인 만큼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이제 인수위 얼마 전에 해단을 했습니다만 발표한 네.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올해 네. 안으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계획이었던 건가요?
일단은 마스터 플랜은 내일 당장이라도 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이번 대선 이전에도 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유력 후보들의 공약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 2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예. 사실 이 수량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 공약 그리고 차후에 이제 선거 여론들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일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올해 안에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이제 특별법이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이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예. 지금 보기엔 약간 섣부를 수도 있어요. 아직 세부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리고 이전에는 뭐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수직과 수평중축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은 좀 빠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여론을 좀 의식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 부분이고
예, 예.
아무튼 지금 상황은 세부안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50만 호의 공급 그 계획 안에 일기 신도시가 좀 더 특화돼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이 부분을 네네. 좀 헷갈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해가 바뀌면 나이 헷갈리듯이 오늘 기준으로 맞아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부분 앞으로 조금 신경 써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마스터 플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네. 실현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언급 자체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 이 재건축 그 서울에 내서 도심 내에 이루어지는 공급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부지의 경우에 거의 예.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투자금도 서울보다는 더 적고 그리고 이런 규제에서도 살짝 벗어나 있는 그 지역이 많기 때문에 1기 신도시를 꽤나 긴 시간 지켜보던 분들이 매수한 경우도 많고 호가가 일단 이미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예. 거래량도 증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그냥 네.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에서 5년 내에 네. 지금 뭐 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어떻게 1기 신도시 이 재정비 네. 사업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내일 더 발전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가장 문제가 용적률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 재건축도. 사실 예전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 정말 30년 전, 40년 전 가면은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용적률이었는데 이게 많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일기 신도시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풀리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당장 5년 안에 뭔가 이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도 10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준비해도 그 정도인데 사실 5년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짧죠.
일단 삽은 될 수 있는 네. 정도다.
삽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택지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권이 개입이 됩니다. 그쵸, 개인적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예.
공산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 사업도 각자의 여론들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 사업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네.
5년 내 계획 정도만 나오고 조합 설립 정도만 나와도 네, 괜찮다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조금 뉘앙스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네. 이 재정비 사업 필요는 하다라는 부분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오래됐어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전체가 굉장한 노후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 이전에 정부 이전에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는 시즌이 된 거죠. 일단은 일기 신도시 최초가 91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좋은 입지 노후 아파트들은 사실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용적률을 좀 올려서 좀 많은 가구들을 결합을 시켜야만 좀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노후도를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나중에 이 밀린 숙제를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도시와 노후화 되면 하나만 신축이 돼도 거기에 엄청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런 희소성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
희소성을 좀 희석시킬 수 있게끔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지도 발굴해내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예정대로 진행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그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서서 네. 이제 주택 10만 채 이상 추가 공급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도 뭐 재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속도를 맞추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적인 그
부분들이
네 부분들이 조금 결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문제지 부동산은
예.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돼야 될 것들은 되기 때문에
흐름대로는 간다.
네,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보면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뭐 여러 언급이 되면서 실제로
예.
이제 거래량 늘고 뭐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에는 호가가 눈에 많이 띄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세부 사항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단 말이죠. 예. 아까도 말했듯이 1기 신도시가 많이 노후화돼 있고 예. 그리고 서울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높은 호가가 현재 시세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예.
아직 세부사항 나오지도 않았고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세부 기획 그리고 관련 법안 통과 여기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벌써부터 호가가 움직이는 정도면
네.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집값이 뭐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뭐 폭등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가격 단기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지금 희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들의 노후도가 거의 70% 80% 높아져 있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준신축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아파트의 개체 수가 너무나도 적어요. 네, 물론 뭐 신도시나 이런 쪽은 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도심이나
예.
뭐 서울.
예.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초반에는 무조건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이. 근데 이거를 단기 상승을 좀 무시하고
예.
그래도 꾸준하게 공급을 하다 보면 그 희소성 자체가 감소하고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네.
차츰 이제 가격 안정 그리고 임차 시장 안정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이 굳이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격 흐름이 견조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부동산 그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예예.
네, 그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에 그 견주어서 더 추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전 국민들일 거예요. 임차 시장에 있는 분들이고.
예예.
그래서 이런 꾸준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단기 상승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 상승을 의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룬 것이거든요.
네.
수도권, 특히 뭐 서울의 경우 노후 주택 밀집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아파트 노후도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아파트 공급 사이클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택지 개발 안 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임기 기간 동안 신규 지정 그러니까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상황이 사이클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미룰수록 단기 상승이 아니라 단기 폭등 그 공급 사이클 붕괴로 인한 이 가격 왜곡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밀어왔기 때문에.
예, 예.
계속 사람이 안 달리고 대기석에 앉아만 있어가지고 이제 넘어질까봐 안 뛴 거죠.
이게 들으면서
저까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일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은
네네네.
뭐 지금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안정화되고 한번 넘어졌다 일어선 그때를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항상 정말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십수년간 제가 받아온 질문인데
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항상 오늘이 제일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이 제일 싸다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의식하고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부동산도 있지만
예.
삶의 굴레에 있다 보면 돈 쓸 일들이 많잖아요.
예, 예.
돈을 가만히 또 통장에 있다 보면 쓸 일이 많아지고요. 언간생신이라고 요즘에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유혹하는 재테크 수단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잘 모르고 그런데 섣불리 올랐다더라 덤비시기보다는 그 어차피 이거 내 집 마련인 거잖아요. 부산에
예,
살고
예.
싶다. 뭐 강남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 자본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이 가장 싸다. 그리고 5년을 봤을 땐 어떤 위기가 와서 사이클이 붕괴될 수 있지만
예.
지금 저점에 내가 사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점에 사서 그냥 내가 한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잘 산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제가 단언컨대 그럴 겁니다.
네.
제일 싸게 사신 거예요. 20년 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수요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을 노려라.
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 또 분위기 좋은 게 어제 좀 땡겨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지금 다주택자 중과 완화 동시에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다 지금 체계를 건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1주택 개념 그것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1년 이내 전입 조건까지 붙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없어지거든요.
예예.
예. 기존에 이제 2년으로 바뀌면서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시적 2주택 하면은 다주택자 매물과 1주택자 매물이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예, 가격적으로. 예. 그러면 서울의 외곽지나 주변 지역들,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규제 지역이 서울 중심부여서 점점 수도권 전역으로 이제 퍼졌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풍선 효과로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매물로 나와질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규제 지역의 역순, 묶인 역순으로 그 지역들을 돌아보시면은 그 지역에서 물건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하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확대 정책도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은 LTV 확대가 그냥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바꾸긴 어렵고요. 사실 이제 DS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DSR 40%가 사실 이제 이 금액적으로 적용을 원래는 이제 2억에서 이제 1억으로 7월달부터 또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5억 이상으로 해준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DSR 없이는 사실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DSR도 좀 시간이 흘러서 보면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DSR 완화가 되면 사실 이제 저가와 중가 아파트, 서민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아파트들에는 훈풍이 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니 그래서 올해 안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많은 거야? 전반적으로.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대표님은 이번 정부 혹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저는 약간 소폭 상승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쭉 이어질 거라고 봐요. 일단 규제가 완화되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공급 사이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향후 한 뭐 2, 3년간 공급이 이렇다한 뚜렷한 게 없거든요. 반대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이제 공급량이 이제 수요량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시즌인데, 서울과 경기의 그 주택량 자체가 굉장히 수요 자체가 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집값이 당장 뭐 떨어진다, 떨어질 정도로 많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와 강남 뭐 이런 지역들, 용산 이런 지역들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울 외곽이나 뭐 수도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규제 지역의 역순이죠. 이런 지역들은 이번 시즌에 이제 매물이 좀 출현하면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경쟁하게 되면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일시적 2주택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과를 받느냐 아니냐의 기로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그 중과했을 때 세금과 지금 완화됐을 때 세금 비교했을 때 이 완화됐을 때 세금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제 본인이 가격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아마 내년 6월 전까지는 처분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약간 각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지금 전세가 딱 그렇거든요. 전세가 시장이 지금 서울의 중심지와 외곽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해요. 그거랑 비슷하게 좀 매매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승,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껴들 수 있는 게 이제 국제정세인데. 국제정세의 금리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 상승으로 보는데 금리가 좀 계속으로 올라간다거나 전쟁의 확장이라든가 뭐 장기화 이런 것들이 받쳐진다라면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지금 국내 그 위기를 받았잖아요. 지금 글로벌 연동화 때문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최근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본 해외 자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변동이 된 것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뭐 그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점이나 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약간 바꿔서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지금 투자를 한다 혹은 내 집 마련을 한다 어느 곳에 콕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아, 저는 일단은 자본이 되신다면은 용산 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본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한데 지금도 싸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용산은. 네. 어... 왜냐면 향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강남과의 브릿지 그리고 예. 또 여러 가지 서울 도시 계획 2040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그 내용과 이런 것들 봤을 때 용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차가 너무나도 커요.
어.
강남은 사실은 이제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가치인데 이제 뭐 삼성동 일대, 잠실 일대
예.
그쪽이라고 정해졌을 때 거기랑 용산과 비교를 했을 때면 용산은 미래 도시에서 가깝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과 생각해서 보면은 이제 한 20년, 30년 뒤를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싼 가격이다. 강남에 저는 뭐 당연히 압구정은 더 상이겠지만 일부 지역보다는 용산이 더 훨씬 더 좋아질.
근데 용산은 네. 약간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용산 네. 말고는 없습니까? 약간 뭐 경기라든가 외곽 쪽에?
아니, 용산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파트로만 봐서 그런 건데
예.
약간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
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추천을
그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싸게는 5억에서 비싸게 이제 정비 사업 지정된 데는 뭐 10몇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한강도 바로 뒤에 있는 이 원효로라 라인이나 뭐 이런 데는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빌라라도 투자하셔도 상관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파트로 보자. 만약에 그러신다면,
예.
일단은,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 이번에 그게 많을 거예요.
어떤 거요?
이번에 그, 다주택자 완화 때문에,
예.
이제 물건이 좀, 이번에 2월 달에 최저점이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수도권 외곽이나 아니면 서울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들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조금 더 상위 지역 찾는다 그러면 서대문구, 성북구 그리고 동대문구 이런 데 좀 구축, 예, 좀 연수가 내용 연수가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보면은
예.
좀 가격 조정이 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평형수 좀 높여서 뭐 40평대 이런 거 보시면 좀 저렴하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였습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주최 슬라승배 슬라고시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응시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로 정답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지역을 맞추는 퀴즈인데요.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방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도시를 일컫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5곳 중 한 곳을 맞추는 퀴즈인데요.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이곳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곳 갑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뉴스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성당, 2번 분당, 3번 과당,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내일은 10시 30분에 제대로 시작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당. 다시 보기 드립니다. 1번 성당, 2번 분당, 3번 과당,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내일은 10시 30분에 제대로 시작합니다. 헷갈리지 맙시 당.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준비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 소식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에게 기운이 나는 희망찬 소식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들과 또 코로나 시국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 정책팀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정책팀장 이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가 쫑긋하는 내용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먼저 서울시에서 마련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50인 미만 규모 기업체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근로자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무급휴직 시기 같은 거는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이 벌써 4차 지원인데요.
예.
1, 2, 3차에 걸쳐서 이미 한 약 3만 7천 명에게 345억 규모로 지원 이루어졌고요. 이번 4차 지원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어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근로자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는 아까 제한이 있는데요. 2021년 작년 4월 1일부터
네.
2022년 올해 6월 30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제한이 되고요. 이 해당 14개월 정도 된데 이 기간 중에 월 7일 이상을 무급휴직 시행해야 하고
네.
또한 올해 7월 31일까지 그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기간이 한 14개월 정도가 되는데
네네.
그럼 모든 그 월마다 7일 이상 무급휴직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 달만 하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작년 5월에 일주일을 무급휴직을 예. 했다 치면 그 한 달에 대한 5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작년에 뭐 8, 9, 10월에 매달 7일씩 이제 기업 주가 힘들어서 무급휴직을 했다 하면 세 달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3, 150만 원. 이렇게 최대 15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아, 이 기간 중에 뭐
네.
따져봐서 최대 3개월까지 150만 네네.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소상공인이 다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인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먼저 설명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이제 4차 지급을 맞이한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고용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재개발권 마련을 위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예.
네, 그래서 목표는 재창공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역시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 차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 사업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예.
이 목적은 이분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경영 정상화를 돕고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폐업을 하고 나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그 시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살펴보면은 조건이 있는데요.
예.
2020년 작년 코로나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하신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고요.
네.
이 분들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2022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은 그 기업이 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요거는 정액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좀 더 있습니다.
예예.
150만 원을 받고, 이 채용을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3개월을 접수 후에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2022년 올해 2월에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하셨다면,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5월, 요번 달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7월 말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하면 8월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한 명당 150만 원씩인 건가요? 아니면 한 사업장당인가요?
한 명당입니다. 그래서 뭐 이 업체에서 아 올해 작년보다 장사가 잘 된다. 예. 그래서 원래 세 명이었다가 뭐 두 명을 채용하면 300만 원을 받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네. 두 지원금 모두 오늘 5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약간 신청 기간이 달라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네.
두 번째로 설명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이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됩니다. 네네.
어디로 신청할 수 있죠?
네네. 어디로 하냐면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 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자치구 접수처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돈을 지원금을 나중에 주는 경우에
네.
그 돈을 줄 시점에 갑자기 못 줍니다.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면.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네,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 조건을 잘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네.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과 근로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엔데믹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 정책 팀장이었습니다.